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다 통일을 원하십니다. 젊은 세대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진정한 남북정상회담이나 통일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몇몇 나라의 정상들의 인기나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 국민들과 같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그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행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회복이 되면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사역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저하게 줄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보고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디어를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주의 깊게 몇몇 단체들의 사역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매우 어려운 입장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남한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속히 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5월달 추천 도서에 주승현 박사의 조난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구해봤는데요. 그는 탈북자였습니다. 남한에 와서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으면서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 와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력서에서 그가 연세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요. 박사까지 받은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위를 받았는데도 탈북자라는 말이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취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를 빼자마자 취업이 됐다고 하는 참 역설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남한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차별하고 있다면 통일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남한 국민들이 북한 백성들을 형제로, 동포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통일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탈북자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에, 사회주의 하에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얻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배급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능력대로 월급을 받는다면 그들은 뒤질 수밖에 없고 게으르다는,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를 받아들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돕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한다면 통일은 더 큰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특히 캐나다로 다시 망명신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제 친구, 토론토인 제 친구의 사위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들었던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아무리 그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악하더라도 동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남아에서 온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게 지금은 더 수준이 낮고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주승현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족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데 남한에서 탈북자들은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인도의 캐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을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탈북자들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가시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통일을 위해서 먼저 나의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또 미국과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은 더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외화 보유고가 세계 최고였던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들은 동독 주민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결국 그 시련을 이겨냈는데요. 한국이 20년 동안 그런 아픔을 참아낼 수 있을까? 저는 많이 염려됩니다.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 단어부터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이라고 쓰고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이, 우리 동포들이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능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준비되고 있는가? 자신을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티오드를 방문하면서 이번에는 졸업 구역 식구들과 대학부 청년부 졸업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동안은 따로따로 모여서 청년들은 낮에, 구역 식구들은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 모임의 그 세팅 자체가 쉐어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작년에 갔을 때 이제 구역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모이면 어떻겠냐. 이번에는 영등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저희가 4시간 계획으로 모였다가 5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첫째 취업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세 번째 교회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당하게 출산 이후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아픈 나눔도 들었고, 또 육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학생, 학생 시절에 한국을 떠났다가 이제 학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대부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재정하는 문제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본인들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고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나눔을 듣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눈 말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기 말 시험 중에서 있는데 피곤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와서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부모님과 찾아가죠. 가서 보면 일하다가 뭐 다른 거 하고 떠들다가 실제로 부모님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죠. 와서 딴짓하고 가더라도 기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졸더라도, 계속 조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졸더라도 오늘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자보다는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의 설교가 좀 짧아지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마음의 자세가 뭔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오면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함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마 한 12분 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방학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칼리지의 여름방학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는 게 이거죠. 기우어야 하는데요.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가을학기에 다시 만나면 영적으로는 한없이 뒤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학 동안 육적으로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약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뽑은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마태복음을 설교하다가 지금 12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13장으로 다시 들어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역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내가 앞으로 졸업 후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게 되고 남아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씩 피폐해집니다. 몇 달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푹 쉬어야 되겠다. 푹 쉬다 보면 금방 파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푹 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잘 쉰다. 계획을 세워서 쉬는 거를 푹 쉬면 그 다음에 또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쉬고요. 빨리빨리 원상복귀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며칠 쉬고 며칠 일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하루 쉬고 6일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푹 쉬는 거는요. 하루를 푹 쉬셔야지 일주를 푹 쉬시면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좀 제목을 말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상 제목을 다시 잡으면 이것은 밭의 비유입니다. 또는 마음밭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네 가지에서 왔다 갔다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순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가? 아니면 돌밭에 있는가? 가시떨기 밑에 있는가? 아니면 좋은 밭이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와야 한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가서 아마 해변을 즐기려고 바닷가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약 거리가 맥시멈 90m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가 작은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만은 90m 정도까지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음향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비유의 만이다. Code of Parables라고 그렇게 13장의 제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만에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린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혹은 아래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처음 세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네 번째 밭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60배, 100,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마치셨는데 아마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마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1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어찌하여 우리에게 라고 하지 않고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막 표현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청중들이 잘 못 알아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11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당시에 도덕적 혹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랍비들이 흔히 사용했던 그런 얘기들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가장 청중들이 잘 아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단어, 패러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파라볼레이라 그러는데요. 파라는 by the side of라는 뜻입니다. 옆에, by라는 뜻이고요. 볼레이는 던진다, throw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아마 볼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비유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옆에다가 둔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고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들으면 금방 캐치를 하는 반면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여러분 한국에 대학교 콘서트 같은 게 옛날에 있었죠. 저는 앞만 봐도 안 웃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요. 하나도 안 웃어요. 저게 왜 웃으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요. 미국 코미디언들이 코미디하는 걸 들었는데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별로 웃기지 않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로 그들만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이방인이었던 저는 그 코미디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지금도 코미디는 별로 취미가 없는데 좀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그래도 코미디를 들 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코미디하고 이 비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던지는 순간 펀치라인이라고 그러죠. 그게 딱 나올 때 빵 터져야 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60대인 제가 코미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재 개그라 그래서 안 웃죠. 60대는 빵 터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60대
60대라는 얘기는 비웃은 거죠.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던지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13절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여기서 뿌리시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27절로 가면 좋은 씨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37절에 가면 역시 다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해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타리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울타리를 철저하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침범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설정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투가 터지는 이유는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마음들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절대로 나의 울타리를 침범하시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많은 옛 교우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압으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녹화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테이칼리자니 교회에는 에 대한 동경은 접으십시오. 그 기억을 살려서 감사할 것이지 스테이칼리지 추억에 묶여서 발전이 없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과거에 대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도요, 이런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 사랑의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so what? 그런다고요. 사랑의 교회가 아닌데. 그건 접어버리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100명 모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대부분 못하죠. 옛날 교회에 대한 동경은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졸업하고 떠난 분들은 스테이칼리아니 교회에서는 거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젊은 교회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아세대에서부터 장례식이 끊임없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되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 어떻게 섬기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는 그러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될 것이지만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6절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이것은 그냥 보고 듣는다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15절에 가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계속 여러분 병행법으로, 패러리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구별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깨닫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7절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그들이 실제로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를 다 보고 듣고 깨달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계속 왔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둔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둔했으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쫓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근처에도 나타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다시 나타나셨을 때 열두 제자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열두 제자는 다시 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까지 달려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던 모든 것들 물론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나왔는데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여기에 원수가 하나 나오죠? 새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새가 나오는 바람에 사벌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밭이 나오고 세 가지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예. 문제가 생기죠. 길가에는 새들이, 돌밭에는 새가, 그리고 가시떨기에는 가시가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마음에 그 뿌려진 것을 먹어버리는데요. 이것은 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절에 새는 악한 자라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금방 없어진다는 것이죠.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길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길가에 와 있지는 않은지 또 창밖에 있는 경치들을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바람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도 사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3, 4년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로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오는 게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따라다니다가 계속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길가에 계속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볼밭에는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나지만 해가 솟아오르면 타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싹이 나오지만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지 못하죠.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진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길가에서 돌밭 조금은 발전이 돼서 싹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크기 얇아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게 한 시간도 안 갑니다. 그냥 나가면 힘든 세상,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은혜는 다 없어지게 되는 그것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돌들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면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장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깊어지도록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기초가 잘 쌓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인데요. 말씀을 듣지만 가시,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성장하는 기운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덮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염려와 유혹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걱정들 또 욕심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위에 대한 욕심, 또 테니어에 대한 욕심, 선한 욕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소원들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소원이 가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원이 되고 열매를 맺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가시는 무엇인지 분명히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가, 올밭에 뿌려졌는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헌신된 성도라도 우리 삶이 바쁘고 혼란스럽고 피곤하면요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가시입니다. 이것들이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돌과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 예교가 최근에 취업이 돼서 다섯 과목을 가르치게 됐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뭘 잘못 보였냐. 다섯 과목을 가르치네요. 그래서 하루에 세 시간씩 자고 한 학기를 지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잠은 자고 잠자면 준비가 안 되는데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여러 졸업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쉬지 않으면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쉬지 못하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쉬어야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안 되죠. 정말 바쁜데 내가 쉴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준비가 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 게 10시간 걸리는데 5시간 만에 끝날 수 있겠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홍해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펜스테이트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시간 걸려서 해야 되는 연구가 갑자기 1시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제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남북회담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남북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회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빨리 통일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통일을 우리가 이루기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10년 걸릴 일이라면 그것이 2-3년 만에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도움입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휴식과 예배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소홀히 할 때에는 우리는 더 일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돌과 가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만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될만한 것만 기도,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기도하셔도 안 돼요. 식사할 때 감사만 하시면 되고, 안 되는 거 놓고 기도해야죠. 되는 것만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해야 될 것 기도 못하면 그거는 앞뒤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는 의심이나 교만, 미움이나 시기, 나의 욕심, 쓸데없는 허황된 그런 목표들이 나를 돕고 있는 가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리가 설교자보다 높아지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7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여야께 감사함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정말 그러하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길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옛게 오해하면 목사님의 설교는 기승전결이 확실해서 좋았는데 한국 설교는 기승해서 다 끝납니다. 그런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안 왔어요. 근데 부인이 저한테 꼭 전해달라 그랬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 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라는 자세로 들어야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넘어진다. 가시 떨기에 뿌려지면 넘어지게 된다고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를 제거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심함이라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것하고 좋은 것 똑같은데요. 영어로 보니까 honest and good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cere and good heart 그런 뜻인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 인내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지켜는 obey가 아니고요. keep입니다. retain입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인내로 결심한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입니다. 8.15. 누가복음 8.15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듣고 지켜, 듣고 간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개혁개정판에 가지고를 빼먹어서 제가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제가 한글판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has, retain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지키는, 간직하는 삶, 즉 무천한 삶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네 가지 다 기억하세요. 외우셨죠?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교훈 정도만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노골적으로 와서 따진 교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은혜 받고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 것보다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야, 그래서 답답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위로를 받죠. 제가 여러분 유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해봐야 1초입니다. 끝나면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위로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 아니죠.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말씀의 기능이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잘못할 때 성경 안 읽으면 읽으라 그러고 지각하는 분들에게 지각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책망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일찍 오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찍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과 기분 나쁩니다. 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극장 갈 때 절대로 안 늦죠. 저도 극장 갈 때 절대로 안 늦습니다. 15분쯤 일찍 갑니다. 교회 갈 때는 1분 정도 일찍 오면 일찍 와요. 그럽니다. 이게 앞뒤가 지금 바뀐 겁니다. 책망의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와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불신종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3년을 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위로의 말씀만 하시고 기분 좋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번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떠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요.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골랐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루션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책망과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경청해야 되고 지켜야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의로 양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훈련이 되고 디스플린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유혹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빨리 가급적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바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실까요? 그런 말씀 분명히 하시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돌밭에 있는지 다시 떨기 아래에 있는지 좋은 땅인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가는데 나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는 토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대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는 교사들에게 두 가지를 강요합니다. 저는 이걸 교사 어뷰스라고 부르는데요.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은요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가서 딴짓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예배 때 예배 드리고 헌금하십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똑같은 자세로 진지하게 예배 드려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나 중고등부의 설교가 짧고, 여러분 짧죠. 한없이 짧습니다. 때로는 좀 싱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유치하게 들리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들어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분들만 교사로 임명한 교사.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교사가 어린아이들과 드리는 예배,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요. 우리 선생님은 예배 돌 때마다 딴짓하신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똑같이 진지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일부러 하더라도 헌금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뭐 아니면 예배에 꼭 헌금 봉투 갖고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11조를 명도 예배에 같이 드리세요. 통계가 어디로 가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이들이 볼 때, 아, 우리 선생님은 헌금 한 번도 한 번 못 봤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선생님들도 헌금 해야 됩니다. 동일한 예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졸업하고 떠나는 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은 말씀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으로 살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분은 죄송합니다.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그런 것을 초월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미 인용해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귀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발달 장애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결정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펑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동안 말씀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학 동안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바른 예배자. 받으려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려고 가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와 유익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출장 다닐 때는 엉뚱한 교회에 가서 이상한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아주 극심한 자유주의 교회였고,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제가 몇 번 가서 망쳤다, 잡쳤다, 기분 나쁘다, 주일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갔을 때 어셈블리 오브 갓 절치기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끝납니다. 목사님도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오페라 아리아에서 계속 노래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호텔에 와서 타일레놀을 먹고 아스피린을 먹고, 아,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런데 사실 그날 저녁에 저에겐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그렇게 드렸나 그러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예배도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나한테 안 맞은 것이지 하나님께 안 맞은 것이 아니었다는 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주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출장 다니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모든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그 팩트가 나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출장할 때는 예배를 스킵합니다. 교회를 못 찾았습니다. 뭐 아주 핑계를 대고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제가 어그니하지 않습니다. 혼자 호텔방에 물불 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교회가 천주교가 되든 이스턴 오르토닥스가 되든 주위에 개신교회 교회가 없으면 어떤 교회당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불 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기도하시며 말씀과 예배의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방학 동안 또 여러분 졸업 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삶 속의 말씀과 예배가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주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졸업 후에 방학 기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